계속해서 이전에 저희가 후강국의 멸망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거 챕터 3를 끝내고 챕터 4를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게 챕터 4장입니다. 4장. 그렇게 되고 혹시라도 아까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죽는 사람도 천년왕국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부활한 사람은 그거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쵸? 부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동안에. 죽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 천년왕국에 육신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천년 동안에 사탄은 어디에 있게 되는지 아시죠? 예, 무저갱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어비스라고 하는, 끝이 없는 바닥이죠. 끝없는 바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게 크게 세 가지다. 세상과 사탄과 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탄이 무저갱에 잡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공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스틸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굉장히 막 기울어졌네요. 그래도 일단 잠시만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까지 이전 주에 봤었고, 그 다음에 남왕국 멸망을 보겠습니다. 남왕국. BC 586년에 바빌론이 와서 유대인을 많이 죽이고, 성전도 부수고,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다시 많이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도 350년 만에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931년서부터 586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입니다. 남왕국이. 남왕국도 곧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이어서 이제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위에를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넘겨지고 왕국이 종말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후대들이 솔로몬의 잘못된 예를 따르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20명의 통치자가 있는데, 19명의 남자 왕이 있고, 1명의 여자,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명의 왕이 남왕국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7명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7분이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길게, 북왕국보다 긴 그러한 왕국 시대를 갖고 있었죠. 남왕국 시대를요. 사탄의 계획은 역시 다윗의 후세들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이세벨 그때 요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죠. 굉장히 사악한 그 부부였었습니다. 근데 그의 딸인 아달랴를 유다 왕과 혼인을 시키죠. 그래서 왕과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통치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한명 있었던 여왕이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다윗의 후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니 그렇게 하면서 모든 다윗으로부터의 후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었었죠. 한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존된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대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6년 동안 보살피게 된 거에서 씨 하나를 살려내요. 그 중에 한 명을. 그래서 이제 역대하 22장과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16절을 보면 요아스가 이렇게 살아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분은 남왕국에서 히스기야 왕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따랐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굉장히 타이포가 있네요. 아시다시피 BC 한 700년경에 아시리아 군대가 침입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을 아시리아 군인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사 한 명이 인간 수십만 명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천사 한 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피지컬로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신실한 왕들을 그래도 7분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길게 존재합니다. 다른 주변국을 보면 메데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나중에 좀더 보겠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보물들을 빼앗고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 바빌론 왕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갈때 거기에서 그때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들로 잡혀서 바빌론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97년 BC 바빌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다의 왕가의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24장.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을 보시는데, 자, 여기,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를 치러 오고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에워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바빌론 왕이 모든 용사 7,000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되, 곧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모든 자를 사로잡아 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포로를 잡아가게 되죠. 잡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뭐였었냐 하면 하여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유대 민족에서 좀 떠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것들도 막 갖고 가죠. 갖고 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다시. 그래서 남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바빌론이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도 부시고 막 이렇게 갖고 가죠. 25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제19년 5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막 이렇게 다막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어 버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사로잡아 가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주의 집의 놋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의 집의 놋바다를 산산조각 내어 그것들의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해서 성전에 있었던 것들은 막 그냥 다 싸그리 막다 그냥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듯이 931년에서 586년 BC 그때까지 남왕국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로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 저희가 볼 거는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금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조금 글씨가 좀 작아져요. 여기를 하면은 또 뒤에가 좀 잘리네요. 그럼 상관없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다시 올라가시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때까지를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모든 백성에게 금으로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일단 좀 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많이 볼 것이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그래서 3장에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어찌되었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형상에 경배하라고 하고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경배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네 번째 형상을 보죠. 어떤 네 번째 모습을 보죠.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을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간증 중에 이 세 친구들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오죠. 그렇죠? 18절에 3장 18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건져지지 않더라도 용광로에서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보니 결박에 풀린 네 사람이 불을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명을 집어넣는데 네 명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 친구들 셋을 완전히 보호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빌론이 이렇게 유대인을 치게 됨으로써 완전히 유대의 힘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빠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치시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서 메데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바빌론은 곧 망하게 되고 메데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다니엘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고레스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의 사이러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고레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꼭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다시 45장 1절에도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1차적으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일조를 하는 것에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은 538년에 혹은 537년 정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좀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은. 이 이야기는 에스라의 이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에스라를 보시면 나오는데, 페르시아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바빌론에 남는 것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가셔서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대역으로 73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시작이 되죠. 에스라가 한참 뒤에 보시면 이제 450년경에 쓴 책이고요. 에스라 자체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좀 쓰는 겁니다. 쓰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의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절에 1장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칙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주의 집의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더라. 아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성전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이나 노시나 이런 거 갖고 갔었던 거 바빌론에서 기억하시죠? 이것을 고레스가 이제 다시 내놓는 것이죠. 다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빌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밑에 쭉 씁니다. 누가 몇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몇백 명이고 이런 누가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2장에 쓰게 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붙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단, 절기, 헌물 등을 이제 되살립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3장의 제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저쪽 8절 위쪽에 보면 이제 성전 회복의 시작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에스라 때 에스라가 아니고 이 고레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탄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요.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못 짓게.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사탄이 하는 일이죠. 뒤쪽에서. 그래서 여기 에스라서 지금 펴신 김에 4장 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갖고 방해를 해요. 이게 막 방해를 하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3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 쭉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애 동안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아까 그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합니다. 그래갖고 고소해서 멈추게 해야 된다. 이거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그러면 너만 안 들을 거다 왕말을. 그러니까 성전 못 짓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해를 계속하죠.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그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고 성전을 계속 짓도록 강권하고 520년경에 다시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지연됐다가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4장 24절을 보면 중단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4장 24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들의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건축을 재개하게 되죠.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그러면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종용을 하고 힘을 불어넣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성전의 방해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때 대적자들이 다시 서한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중단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제 성전 이거 지어주면 또안 된다, 또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왕을 이용하십니다. 왕을 이용하셔서 당시 왕이 고레스 왕의 칙서를 찾아서 성전에 대해서 선대왕이죠. 선대왕이 짓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찾게 되고 그거의 왕의 명령을 읽고 그 명령을 전에 선대왕이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다시 이제 완공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보면 통쾌하죠. 아주 통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그런 일이 있어요.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런 서한을 보내는 거죠. 막못 짓게 해라, 성전을 다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집곧 바빌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이렇게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고레스 왕이 제1년에 바로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어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역시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 기구와 은 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긴 가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의 처소에 들지어다 하였더니 그때 기록된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완전히 이거 방해하면은 다 죽이겠다라고 도리어 더 세게 얘기한 거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느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통쾌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칙서를 다시 한번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공이 완전히 된게 이제 BC 516년이 되죠. 유대인의 말살 계획이 그런데 이제 곧 이제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성전 완공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죠. 그렇죠? 한 480년 정도 되니까 한 30년 정도 뒤에
아하수에로 왕때 사탄이 유대인 말살하려는 계획을 다시 또 세웁니다. 유대인은 여튼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리디머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구속자가 거기서 나오니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이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재밌죠? 에스더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에스더가 이제 아시죠? 하만, 총리 하만. 그렇죠? 그 하만이 왕을 설득하여서 특정 날에 모든 유대인을 이제 멸할 것을 칙령으로 내리도록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그 일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부터 새로운 칙령을 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처단하려 했던 그날을 거두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만이 사실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길로틴 그 교수대에 자기가 죽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은 살게 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에스더는 정말 너무 재미있죠. 또 책을 읽으면 참 재밌고 또 통쾌합니다. 되게. 그렇게 그 역사가 멋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도록 보여주시는 걸 보면 또 굉장히 통쾌한 그런 역사입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은 또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탄의 또 다른 계획은 역시 배교하게 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결혼하게 해서 일반인 제사장도 그 정치 지도자들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에스라 있으니까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적인 분리가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컬한 이런 분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기관 에스라죠.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많은 책들을 에스라가를 통해서 정경화되는 작업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7절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누군지가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그리고 서기관이다. 이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 그래서 이때가 언제쯤인지를 일단 또알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상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아니까. 그게 이제 시대가 어느 때쯤이다. 이걸 이제 480년대에서 60년대 BC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이 한 450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서기관 에스라 1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칙령을 내 13절에 보면 내가 칙령을 내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고 에스라가 가게끔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회개해서 이교 아내들을 버리도록
사실은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듭니다. 많이 그런 일들이. 그래서 왜 그걸 줄어들고 아냐 하면 예스라 10장에 보시면 19절에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드렸더라. 이러면서 이제 인멜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고 속도가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네. 느헤미야까지만 요거 5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라하고 붙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대략 이제 445년이니까 비슷할 때예요. 에스라서하고 거의 같을 때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허가와 협조 공문을 받습니다. 이제 성벽이죠, 이건요. 성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방이 공격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성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게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으로 그거를 막아서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서 자기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어야 다른 민족의 침입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성벽을 지으려니까 굉장히 조롱조롱 합니다. 주위에서 느헤미야 보시면 주위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막 조롱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손에는 이제 뭐 그 공사할 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들고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이 이제 지어지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6번, 7번이 완전히 C번은 다른 거니까 조금. 그렇게 돼서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생기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13장에서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교도가 유대인 땅에 사는 것이 허락이 되고 또 11조도 그 당시에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성전이 버려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에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막 그 안에서 장사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막 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입양 여인들과 다시 또 혼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한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13장 느헤미야 13장을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제 13장 16절을 보시면 또 두로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나오죠. 그렇죠? 17절에 되니까 그때 내가 유다의 고귀한 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안식일 자체를 더럽히는 그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여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함으로 이제 말도 막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시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경한 헌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훌륭한 대언자와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되었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과 이제 다른 것들을 그 이외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